다시 잠깐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달려 나오고 또 주님 온라인으로 주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일곱 영으로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제 속에 역사하시고 모인 회중들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온 회중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다 믿을 것을 믿고 행할 바들을 힘써 행하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성화를 이루고 온전케 하는 말씀임을 아오니 오늘도 말씀이 헛되이 증거되지 않고 헛되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아니면은 기독교 교리를 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아마 기독교 교리를 좀 한번 하는 것이 제가 은퇴 전에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부터 46절 권위의 근원 여기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권위의 근원이 아닌가 다른 모든 교훈들도 귀하지만은 권위의 근원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18절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일행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좀 있을런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합정동에 여기 와 계시다고 하면은 서로 제가 대접하죠.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죠. 사람이 대접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모양이죠. 그런데 시장하셨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유효한 그런 사역 같지 않고 가서 늘 많이 사다가 놓고 척척 먹을 수 있고 또 빵도 많이 사오고 또 먹을 것 좀 다 과일도 사놓고 그렇게 사는 혹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은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나아진 삶도 많고 어려운 집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경제 메리에 드느니 뭐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가난한 환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가난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했죠.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아주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제가 81년도 1월 달인가 미국에 갔을 때가 서른 몇 살 됐을 때인데 딱 서른 살 됐을 땐가요? 81년 1월 달 서른이 안 됐을 땐가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마 천불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돈이 천불. 그래도 그때도 천불이면 대단한 돈이긴 하죠. 우리가 돈이 없었으니까 천불이 안 된 돈 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잘 맞다. 전 돈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서 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6개월 후에 왔는데 그때도 아마 그 정도 가지고 왔는지 우리 집 사람은 정확히 잘 알 테지만 그렇게 갖고 미국 유학생활 7년 반이라는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 반, 집사람은 7년. 그런데 이제 유학 끝나고 88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아마 미국에 있으면서 쓴 돈이 몇만 불은 됐을 것 같아요. 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천불 정도밖에 가지가 않고 우리 집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바느질 공장 가서 원래 일하면 안 되지만은 믿는 그 아니 믿는 뭐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원칙으로는 되지 않는데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좀 일 거들어주고 그래 봤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뭔가 신장염 증세가 보통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이 퉁퉁 괴물처럼 붓고 도저히 일을 못해서 가서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많이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때 뉴욕에서 어떤 교회에서 와서 좀 사역하겠느냐고 불러줘서 그래서 뉴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렵게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제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친구들 중에서는 저는 미국 가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나가서 좀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당신 일만 나가면은 그때는 나랑 결별할 것처럼 아주 그냥 엄포를 놔서 그래서 왜냐하면 일하고 돈 맛을 알면은 공부 안 하고 치우고 돈 버는 대로 빠져버릴까 봐 당신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 빨리 끝내고 가야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이겨봐야지 그러면 안 된다 돈 벌지 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일할 만큼 건강도 없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55kg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지나는데 제 말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제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먼저 그래도 마쳤어요. 7년 반 동안 공부만 쭉 하고 한 2년 뉴욕에서 한 2년 간격은 사역하느라고 끼어서 좀 공부를 쉬지 않고 공부를 거의 쭉 이어서 간격도 아니네요. 뉴욕에서도 필라델피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먼저 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좀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이 좌절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은퇴쯤 되니까 내가 회고해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제가 조그맣게 써서 뭐 이렇게 깨적깨적해서 내가 이런 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돌이켜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죄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아직 힘은 없지만 힘이 있으면 은퇴 후에는 중요한 책자들을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고 싶은 생각 욕심이죠. 욕심은 있는데 이런 전체가 다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저기도 교리나 윤리나 현대교회 문제나 그러면은 영어권에서 조금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허락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 그거는 뭐 과외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사역이 가난 때문에 좌절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뭐 저는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어렵게 지나시지만은 그 사역을 다 완성하신 주님 아니었습니까? 19절 보십시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배가 고프셨던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는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죠? 하나님은 배가 안 고프시겠죠. 사람이니까 배고픔을 느끼셨고, 지식의 제한성을 가지셨다고 보입니다. 가서 있는가, 가서 보시니까 없었다. 신성의 지식으로는 다 먼저 아실 테인데, 천리 아니신데. 예? 그의 인성은 우리의 것과 같은 참된 인성, 즉 육신의 연약성과 배가 고픈 것은 연약성이죠. 또 지식의 제한성을 가진 인성이셨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죄성은 없으셨다고 보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니까 죄는 없으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화과는 보통 열매가 먼저 생긴 후 잎사귀가 커짐으로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식인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여기 뜰에도 무화과가 있었는데 그게 잎이 많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무화과는 열매가 맺히면서 아마 잎이 더 커지는 그런 나무라고 하더군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나 이 나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열매들은 열리지 않은 채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이 종교적 형식들만 가득한 당시의 타락한 교회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절 보십시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힘을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놀라운 일이 있다. 죽기 위해 올라갔었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건데 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형틀을 지실 그가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교훈하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처럼 기적을 추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에서 기적들을 주심으로 섭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확장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지. 그러나 주의 교회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놀라웁게 전진해 왔는지 기적은 아니라도 기적주의는 아니지만은 교회의 확장은 힘있게 계속 확장되고 한국교회의 100년이 넘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 기적주의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오직 그들이 금식하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장애물들은 극복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짧은 얘기했지만 얼굴이 퉁퉁 붓고 우리는 병원에 갈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참 막막해서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답답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집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기도할 때에 귀하게 우리가 그래도 좀 아는 그 아는 사람도 미국에 별로 없는데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교역자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오도 갈 데가 없는 형편에 내가 여기서 공부만 하게 해준다면은 가지요, 가지요.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목회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 끝낼 수만 있게 한다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는 꽤 멀어요. 아마 두세 시간, 두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넉히 걸리겠죠. 왕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차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차가 고물차가 하나 있었던가 하면서 그런 이제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어요. 그게 신기하게 뉴욕 가서 2년 제가 사역 딱 했는데 처음 갈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떠날 사람이다. 공부하러 갈 사람입니다. 아예 정을 두지 마세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저를 사랑하고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바닥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고 할 때에 예? 그 밥상 사준 분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가 떠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훌쩍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뉴욕 가서는 우리가 떠날 거니까 우리한테 예? 관심 갖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는 좀 있으면 갈 겁니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 떠날 때 인연 있고 떠날 때 그 성도들이 우리를 거기서 목사 한 수 받고 강도사가 그 목사 한 수 받고 떠날 때 송별회 하고 하면서 조금씩 돈 보태준 것이 1년치 학비가 됐어요. 1년 동안 밥존스대학교 가서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 할 수 있는 한 만불인가 얼마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아 됐다 그럼 가서 일단은 공부를 하자. 밥존스대학으로 내려가는데 1년 이제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그것을 노래처럼 하면서 4년 반을 지나고 공부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봅니다. 때때로 장애물이 있지만은 극복되었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도 있었지만은 복음 전파의 대행진은 꺾이지 않고 힘차게 진행된 것이 기독교 확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한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지만은 기적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믿지만은 기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 또 구원과 성화는 언제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자기 교회를 견고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합정동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또 기도할 것이고 은퇴 후에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이 교회가 합정동에 적어도 서울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바른 신앙의 입장 12신조를 표방한 교회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방하는 교회가 여기에 합정동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 계속 있고 온 세계에도 한 교회 이상이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적어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입장일진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구약교회 지도자들인 이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 오늘 제목대로 권위의 근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어보려는 동기에서 했다기보다 비난하려는 동기에서 했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지혜롭게 되받아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위선의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들은 요한도 인정치 않았고,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가 증거한 예수님도 인정치 않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은, 권위의 근원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저 악하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들은 가겠다고 했으나 안 갔고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으나 갔습니다. 원문에 보면 전통 본문이나 요새 근래 비평 본문 UBS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도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은 우리말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옛날 킹 제임스도 그렇지만은 맏아들이 처음에 싫다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예 가겠습니다 대답했으나 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나 NIV 성경은 그러니까 근래에 우리가 헬라어 성경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원문에는 여기서는 첫째 아들이라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참으로 강조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이고,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교회 지도자들인데, 예, 세서상들과 예, 서기관들과 예, 장로들인데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세금 예, 그런 징수하는 사람들, 또 창녀들, 몸 파는 자들, 매춘하는 자들, 그런 자들보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 교회를 상징했고 맏아들은 여기에 맏아들 싫습니다 그랬다가 갔다고 한 맏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상징한 셈이죠. 그들이 하나님 거절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간 것.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나 세례 요한이 옳은 길을 외칠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부하였지만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인가?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고 처음에 그가 예냐 아니오보다 끝이 예냐 아니오가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보다 실제적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이 따라서 할 수 있,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33절 보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께서는 포도원 비유도 하셨는데 이 포도원은 구약교회를 가르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은 구약교회 지도자들, 열매는 성도들의 의와 거룩의 삶을 가르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똑같은 의롭고 착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예, 원하시는 소원이고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핍박자들, 박해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더 보내셨지만 그 지도자들은 그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한다 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구약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다가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며칠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처형의 사건이죠.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40절 만져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생각은 바로 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 곧 위선적 지도자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걸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부들 자기 땅이 아니고 주인의 땅을 빌려서 받아서 농사짓는 자들.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버렸으나 그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 일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기이한 일이다. 이 비유의 요점은 의롭고 선한 행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의롭고 선한 행실이 있는 신약교회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선한 행실과 삶이며 참된 구원은 의롭고 선한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44절 마저 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의 말씀과 같죠. 메시아는 돌에다가 손으로 사람의 손이 채석하지 않은 돌이라고 상징되어서 이 돌은 구원과 심판의 돌입니다. 악하고 완고한 자도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심령이 부서져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강팍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도 깡패들이 마음이 좀 강하고 좀 그런 사람일 터인데 그래도 그들이 부서져가지고 김익두 같은 깡패가 김익두 목사가 되듯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강팍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돌이 심판의 돌이 돼서 꽝 내려서 부숴버리듯이 부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친 줄 알고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근원, 오늘 제목대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었다. 그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말합니다. 선지자들,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끝으로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대우하리라.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유대인의 청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핵심적인 진리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추종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님 그저 한번 친구처럼 한번 나와본 것 같은데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딴다면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되지 않아요? 조금 더 간절해지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눈을 떠서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좀 탐독하고 경청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돌로 비유하십니다. 돌. 이 돌은 구원의 돌이기도 하고 멸망의 돌이기도 하다. 이 돌은 우리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이 돌이 꽝 부숴뜨리는, 그죠? 요새 보니까 콘크리트도 자르는 칼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를 쭉 자르니까 그냥 깨끗하게 잘라져 버리더라고요. 우와, 콘크리트도 자르네. 유리를 자르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갖고 쫙 유리 하시는 분들이 쫙 하면 유리가 딱딱 잘라지듯이, 그렇죠? 주님은 돌과 같은 이 돌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 굳은 딱딱한 마음을 그 부서에 꽝 부서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달았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듯이 구원의 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고집을 부리면 너 고집을 정말 부려? 그래갖고 그게 행복하겠느냐? 너가 인생을 아느냐? 세계관을 아느냐? 너 우주의 근원을 아느냐? 너의 종말을 아느냐? 죽음 후의 존재가 어떠할지를 아느냐?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느냐? 생명의 도를 아느냐? 너가 그렇게 강팍하게 하다가 정말 돌에 한 대 꽝 맞아가지고 진짜 폐인이 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아느냐? 주님은 돌이시다. 돌. 그 돌을 우리가 먼저 한번 꽝해서 심령이 변해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 주님은 돌이시다. 셋째는 여기에 보면 주님은 그 무화과를 나무를 말리시면서 기도를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필요하지. 인간은 어려운 존재, 연약한 존재, 가난한 존재, 또 병약한 존재, 불안정한, 내일이 불확실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적주의가 아니고 주님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자는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도 한때 직장에서 자기가 바로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백사장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안정된 곳으로 또 곡에 가게 인도하셨다.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인도하고 지금도 내일이란 날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 그만큼은 잘했다. 아직 불완전한 것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줄 알고 바쁜 직장의 일정 속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차 속에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애들이랑 이들 마 모여라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기도할 줄 알고 됐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 좋다. 기도해. 기도해야 택자들이 구원받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말로 합니까? 말을 잘하면 그 목사 인물이 헌출하면 됩니까? 말 참 말 잘한다. 아주 변호사처럼 말 잘하네. 그럼 변호사를 좀 고용하시지. 기도로 우리 자신의 성화도 교회의 설립과 성장도 기도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 요새 몇 번 했어요. 저도 사실 오는 부목사님 얼굴 못 보고 근래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그래도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아들도 샌디아고에 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다 그래 한번 만나보렴 그랬더니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아직 만나보질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7월 첫 주에 이제 오시면 인사시킬 텐데 저렇게 젊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니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얘기하려고. 목사가 젊든 나이가 든든 나이가 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문제고 나이가 젊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약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목사를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것도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목사 갖다 놔도 교인들이 시원치 않으면은 배척하면은 그 좋은 목사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진행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다. 끝으로 또 주님께서는 여기에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끝이 입술의 고백보다 실제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삶, 회개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문제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거 소용이 뭐 그것도 다 필요한 경력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그래도 이래봐도 직분이요 신앙의 실력이요 연륜이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지금 현재의 지식과 삶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의 삶이 그것을 받침하지 못한 그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옛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보다 나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고 구원에 더 주님이여 굳게 서서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어서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